이제 나의 한국 현대사 유시민 팟캐스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오늘 되게 올해 처음 2017년 처음 팟캐스트인데 되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사실 팟캐스트 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기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근데 사실 우리 이 책 자체가 요즘이 사실은 뭐 우리가 되게 2017년에 이 책을 현대사 책으로 정한 이유는 사실 왜 12월에 막 한국 대통령 탄핵 가결도 있었고 되게 자고 나면 쏟아지는 되게 수많은 정치 소식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는지 좀 이렇게 이야기도 해보고 싶고 또 약간 현대사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조금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조금 꺼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사학자들은 이건 사회학자들이 해야 할 일이야. 지금 현대 사회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또 웬 각각 그 모든 결정들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이렇게 역사학자가 아닌 분이 쓴 책이어서 조금 우리가 부담감을 좀 더 적게 느끼면서 서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책을 조금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들 이 책을 어떤 생각과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책을 읽었는지 우리 좀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승훈이부터 이렇게
어떤 생각을 갖고 읽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읽었는지 뭐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유시민 작가님의 책이기 때문에 네, 원래 이걸 읽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책이고 사실 팟캐스트 정하기 전에 미디북스에 사놓고 이렇게 좀 이제 내가 잘 때 조금씩 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책이었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사실 한국 현대사에 그렇게 관심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역사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그냥 한국 현대사가 이렇게 저한테 매력적인 어떤 알고 싶고 호기심 가고 이런 토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자를 믿고 좀 기대를 하고 읽었던 것 같고 제가 그냥 어떤 그 느꼈던 거는 되게 그 양쪽 그러니까 이런 이 사실은 이렇게 유시민 작가가 이거 한국의 역사를 어떻게 보면 여기서 선언이 좀 나오지만 소위 말하는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 혹은 진보와 보수의 어떤 그런 투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양쪽 입장을 나름 그래도 잘 서로 이렇게 사실 한쪽에 계신 분이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좀 양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저한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물론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반대쪽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조금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약간 가슴이 좀 아팠던 것 같아요. 한국 현대사에 대한 얘기를 좀 이게 정말 이런 일이 있었었나 싶을 정도로 좀 약간은 그런 역사들이 많이 기술돼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 모임이 처음 나온 현지 이렇게 돌아가죠.
네. 네. 저는 사실 여기 나온 책의 대부분이 제가 겪지 못했던 일들이거든요. 뭐 당연히 과거일 때 제가 태어나기 전 일들은 그렇고 저는 이제 또 미국에 많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사실 여기 나오는 되게 그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저는 한국에 없었기도 하고 되게 어렵기도 해서 읽으면서 저한테는 되게 새로웠던 부분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읽으면서도 뭔가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다른 것들도 찾아보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보면서 좀 더 뭐라 그럴지 그 왜 한국이 지금의 모습인지 그리고 왜 우리 부모님의 세대가 그렇게 뭐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다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게 된 것 같아서 책을 되게 잘 읽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
소원을
저도 아마 최근에 이제 계속 막 뭐 이렇게 한국에서 뭔가 이렇게 투쟁이 많은데 네, 저도 약간 왜 그 진보 뭐 빨갱이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화두가 되는지 네, 그런 것들 궁금하기도 했고 또 저도 더 한국을 더 이해하고 싶어서 본 것 같아요.
실제로 그때 한국도 갔다 왔잖아요.
네, 가서 나가려고 했는데 엄마 아빠가 못 나가게 한 것도 있고 아무튼 막 세대 갈등을 많이 느꼈죠.
실제로 겪고 있잖아요. 세대 갈등.
네, 아니 이거 가지고 되게 많이 싸우기도 했어요.
저는 약간 상관없을 수 있겠지만 저보다 더 저희 아버지가 낙곰수를 열심히 들었었거든요. 그런 갈등을 저는 제가 느꼈고 실제로 부딪혀보진 않았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네. 우리 출산 후에 다시 복귀한 임경자님은
저도
저는 막 이걸 이 책을 읽을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 팟캐스트를 한다고 해서 읽은 케이스거든요. 근데 유시민 작가님의 다른 책들은 제가 한 번도 못 봐봤는데 당연히 진보 쪽에 계신 분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서 되게 진보 쪽으로 치우쳐서 쓴 책이겠지 하고 이렇게 봤는데 그렇게 기대했던 것보다는 되게 중립적으로 쓰시려고 노력을 하신 그런 게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재밌게 또 재밌게 쓰시고 자기 얘기도 이렇게 쓰시면서
맞아요.
그래서 재밌게 개인의 어쩌면 개인의 개인의 인생과 이런 역사를 잘 이렇게 해서 재밌게 본 것 같아요.
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좀 이렇게 막 되게 뉴스가 말 아침마다 이렇게 쭉 들어오잖아요. 몇십 년 동안 있었던 뉴스를 누가 이렇게 자기 시각에 맞게 이렇게 쭉 하나 스토리를 이렇게 스토리 뉴스를 쭉 얘기해 주니까 그냥 뉴스 묵혀놨던 뉴스를 쭉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이렇게 보면서 이게 현대사 책을 읽는 좀 재미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뉴스를 듣고 뭐 접하고 뭐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그랬던 것들을 쭉 이야기하니까 장현이나 예.
저는 그 의외로 역사책 중에서 현대사 다룬 책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게 좀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그럴 것 같고 그랬는데 이 책은 많이 얘기는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읽어볼 수 있게 돼서 그 점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놀란 거는 다들 얘기하셨는데 되게 중립적으로 그러니까 비판이 아니라 그쪽에서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는 점과 이쪽에서 이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점을 다 다뤄준 거라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거기서 끝나는 거가 아니라 그래서 문제 해결해야 되는 부분 문구까지도 이렇게 쫙 좀 짚고 넘어가 주니까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지준이는 네.
뭐 저는 사실 큰 생각 없었고 뭐 읽는다고 그러길래 관심을 좀 가졌었고 읽을 때는 그냥 이 정도 선배가 얘기하는 것들을 그냥 들어보자 한 이 정도 무게였고 어떤 범민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썼다 뭐 이런 부분들이 내가 살아보지 않은 세대를 그 정도 톱의 선배가 이야기하고 본 것들은 어떤 것과 느낀 것들은 네, 그렇게 읽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엄마 아빠는 얘기하면서 아까 좀 알아야 내가 열을 올리면서 할 것만 아니라 좀 이렇게 알아야 뭐 말도 하고 할 것 같다.
팩트로.
팩트.
그래요. 예, 저는 사실 이 책 우리 그 맨 앞에 꼭지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 한스 윌겐 게르츠라는 사람이 썼던 뭐 역사학이란 무엇인가 거기서 나왔던 그게 되게 저는 인상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 보니까 뭐 이분은 이제 메노나이트 신학자면서도 신학자면서도 역사가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뭔가 막 제가 이렇게 사고하는 역사관은 엄밀하게 말하면 과거의 문제를 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는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의 역사를 회피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해야만 하는 긴장관계를 견뎌내야만 한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되게 가장 큰 되게 고민이 그거였어요. 어떻게 그 책에 이제 프롤로그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되게 2012년의 선거 결과와 지금 2016년의 그 탄핵 그거와 그걸 도대체 어떻게 서로 조화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 그걸 사실 우리 시민들이 뽑고 또 이렇게 시민 의견들이 반영되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사실 그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조금 많은 부분 이렇게 해소가 된 부분도 있고 또 새롭게 생각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저희가 그러면 아무래도 역사책이니까 우리가 그 서머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서머리 할 때 뭐 그 본인이 이렇게 조금 읽었던 그거를 부분을 읽어주셔도 되고 내용을 정리해 주셔도 되고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프롤로그를 좀 먼저 프롤로그는 사실 여기 프티 브루즈와 리버럴의 역사 체험. 아, 예.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19페이지에 보면 2012년 대선의 실체는 역사 전쟁이었다고 나는 판단한다. 이제 극단적으로 갈라진 세대별 투표 성향은 한국 현대사를 대하는 감정과 태도의 차이와 관계가 있다. 젊은 유권자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추앙하지도 않지만 격렬하게 미워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경제를 발전시킨 국무가 있는 옛날의 독재자라고 생각할 뿐이다. 이렇게 하면서 또 그 다음에 이어져서 나는 고령 유권자들이 투표 행위를 통해 자신의 삶과 시대를 인정받으려 했다고 추측한다. 그들은 일제강점과 해방공간의 혼란, 참혹한 전쟁과 절대 빈곤의 고통을 견뎌내고 기나긴 군사독재 시대를 통과해 오늘에 이르는 동안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룸으로써 대한민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래서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 그 삶과 시대를 인정받으려는 소망을 표현할 적절한 방법은 아니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2012년 12월에는 그것 말고는 적절한 표현 방법이 없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설일 뿐이다. 하지만 나는 이 가설로 2012년 대선 결과를 어느 정도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책의 큰 흐름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형님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계속 그 우리 프롤로그에서 얘기하는 게, 소개하는 게, 우리 역사 전쟁에는 분명한 두 주체가 있다. 그래서 하나는 5.16과 산업화 시대를 대표하는 세력, 그래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4.19, 5.18과 민주화 시대를 대표하는 세력. 그래서 이 한국 현대사를 이 두 세력의 분투와 경쟁의 기록, 또는 피가 강물처럼 흘렀던 싸움은, 또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그런 싸움들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인식하고 또 그것을 이제 보고 싶어 하는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마지막에 얘기하면서 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프롤로그를 시작하고 우리가 실제 1장부터 이제 좀 내용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1장은 역사의 시면을 건너뛰다. 그래서 1959년과 2014년의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승훈이가.
약간 1장 어떻게 보면 좀 1장의 그 서론 같은 장인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사실, 처음 읽을 때는 그렇게 좀 이렇게 생각 못 했는데, 다시 한번 몇 번 읽었거든요. 이 부분만 조금, 어떻게 보면 되게, 저는 책을 읽으면서 너무 문체가 수려하고 이러니까 비판적인 사고보다는 쭉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읽었는데 잘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받아서 여기 조금 더 비판적으로 읽어보려고 하고, 이 작가님이 지금 강조하는 게 뭔가를 보려고 되게 노력을 좀 했었는데, 좀 재미있게 본 게, 이분이 역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되게 재미있는 시도로 이 서론을 시작한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이 책도 나의 색깔 폰트가 다르거든요. 나의 중심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한국 현대사지만 나의 한국 현대사라는 거죠. 뭔가 앞에서도 그걸 어떻게 보면 별명일 수도 있겠지만, 역사라는 것 자체가 어떤 팩트의 나열이라기보다는 그 역사학자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해석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해치카라는 역사란 무엇인가 그 주장은 굉장히 FM적인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분이 역사를 전부 안 했기 때문에 더 순수하게 역사학자라면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될 더 지키려고 노력하실 거,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서론 앞에도 그런 이해치카 얘기했던 걸 많이 앞두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서술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언제 태어났고, 어떻게 보면 구질구질한 자서전에 쓸 법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걸 다시 그렇게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되게, 이분이 되게 뭐라 할까, 빠 같은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되게 진솔하고 되게 뭘 제대로 하려는 분이구나. 뭘 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책을 쓸 때는 사실은 그 여기저기 그 긁어오고 이렇게 가져올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걸 엮고 이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역사를 전공하지 않으셨지만 정말 역사학자라는 본연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 노력이 되게 많이 보였어요, 저한테는. 그러면서 본인이 역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학자로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강점이나 그 시대를 살아왔던 느꼈던 거의 강점을 되게 잘 살린, 그래서 이 책을 되게 매력적으로 만든 것 같고, 그거를 이 첫 1장에서 되게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이 그 유시민 작가가 태어난 1959년이 어떠했는지, 전쟁 직후에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었는지, 특히 저희 같이 하시는데 이유 생각하면 사실은 그걸 듣고 뭐 영화를 이렇게 접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잘 와닿진 않잖아요. 근데 더 이분의 그 자기의 얘기를 이렇게 풀면서 보니까 조금 더 그거를 이렇게 거기에 들어가서, 아 정말 우리나라가 이랬었구나, 정말 못 살았고 정말 이렇게 참담한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런 모습이었겠구나를 좀 알 수 있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그 본격적으로 1959년이랑 2014년, 그러니까 쭉 역사를 훑는 게 아니라 그 두 시점을 비교를 하겠다고 얘기하고, 이건 사실 경제학 할 때 많이 분석하는 기법이라고 해서 딱 비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보지 않고 쭉 점프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뭔가 큰 변화를 확 와닿으면서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959년에 우리나라가 어땠는지 얘기하면서 딱 이 타이틀을 정하신 게 평등하게 가난했던 독재국가. 그러니까 전쟁에서 막 회복하기 때문에 다 가난하고 똑같이 가난하고 인구도 지금의 한 절반 수준이고 뭐 3분의 2가 농업인으로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디테일하게 그때 시대상이 어땠는지 정치상이 어땠는지를 쭉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결국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거 같던 것 같아요. 다 평등하게 가난했고 하지만 독재국가, 그 당시에는 독재국가였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형태는 갖고 있었을지 몰라도 진짜 민주주의는 없었다. 정부를 찬양할 자유는 있었지만 비판할 자유는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014년을 이제 함축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불평등하게 풍요로운 민주국가. 그러니까 1959년, 55년 사이에 우리나라 정말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냥 비슷한 점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굉장히 사실은 이제 경제적으로는 잘 살게 됐지만 양극화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굉장히 심하고 특히나 그 외환위기 이후에 사정을 신 자유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어떤 골병으로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리고 어쨌든 지금은 이제 우리가 물론 최근 한 몇 년 동안에 많이 퇴행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민주주의 국가다운 모습을 갖고 있다.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1959년에 생각했을 때는 상상도 못했을 그런 걸 누리고 있는 시대에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큰 어떻게 보면 변화가 어떻게 우리나라를 이룰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이제 욕망의 위계로 이걸 설명을 하는데 그 유시민 작가의 생각에는 우리가 이렇게 큰 변화를 일으켰던 거는 어떤 국민 개별적 혹은 집단적으로 분출할 욕망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되게 흥미롭게 그 매슬로의 욕망의 다섯 단계, 그 보통 사람의 어떤 그 생리적 욕구가 어떤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 안전을 좀 욕구를 더 추구하게 되고 그게 또 충족이 되면 소속감과 사랑, 그 다음 자기 존중, 최종적으로는 이제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가 어떤 위계를 갖고 있다. 즉 밑에 게 충족이 안 되면 그 위로 올라가지 않고 이걸 더 추구하게 된다. 되게 잘 알려진 거잖아요. 그거를 국가에 갖다 대도 어느 정도 그게 설명이 된다 이거죠.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는 생리적 욕구, 안전적 욕구가 충족이 안 됐던 거죠. 1959년에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떤 민주주의거나 우리가 지금 생각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인권이나 자유 이런 거를 내려놓고라도 그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독재 정치를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허용을 했다는 거죠. 그 하에서 일단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게 이걸 약간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어떻게 그 사이에 받아들여졌고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잘 이용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끌고 갔나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는 약간 설명이 부족하다. 왜냐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처럼 완전 폐화가 됐고 그런 진짜 생리적 안정적 욕구가 충족이 못되는 신생국가들 많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만 있었던 건 아닌데 근데 왜 우리는 어떻게 거기를 넘어가서 계속 그 위에 있는 위계의 그 욕구를 갈 수 있었냐 그거를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그라운드 제로였다는 거예요. 그 전쟁 이후 다시 특별한 지배층이 없었다는 거죠. 다 평등하고 누구든 어쨌든 자기가 노력을 하면 그 길이 보일 것 같은 모든 사람이 공평한 위치에서 그 출발점에 놔두게 됐다는 거고 어쨌든 그 민주주의 실질적인 민주주의는 없을지라도 형태적으로는 민주공화국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떤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 그 욕망을 표출하고 추구할 자유를 무제한으로 어쨌든 할 수 있었던 물론 그 독재의 형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무조건적으로 된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포텐셜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거는 약간 더 자기적인 해설일 수 있겠지만 우리의 어떤 민족사회 문화 유전자가 굉장히 우리가 강력한 어떤 역사적, 문학적, 정책성과 통일성을 가진 민족이고, 또 우리가 지식인들을 좀 지식, 아들을 가르치거나 자기 자식들을 가르치거나 지식을 중시하는 문화적 전통도 있었고, 일단 우리가 문화적, 인종적, 역사적으로 되게 균질한 편이기 때문에 어떤 중앙 집권적인 정치체제에 익숙했고, 이런 환경들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폭발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었다.
되게 꼼꼼하게
감이 걸려서 코맹맹이라 좀 싶어 들으실 분
이자 하셨어요? 제가 이자 아니에요?
혹시 둘 중에 한 명이 4장 아니에요?
3장이에요
경제란 말이에요 일단 이건 아니에요
지휘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3장 창현이 하는 게 낫죠 야, 창현이 이거 진짜 나도 놀랬어 아 드디어 챕터 하나 받고 나누구나
해야 되구나 우승을
좀 질문 좀
아, 근데 맞아요.
아, 예, 그래도
할 얘기
잘라주시니까.
근데 뭐 일장에 대해서도 아니,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사실 리플러스
제가
얘기해야
너무
되니까.
막 해갖고 뭐 예, 그러신 것 같은데.
소 혹시 뭐 스탑하고 해야 되고 뭐
녹음되지 않길. 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라운드 제로랑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때 비슷한 나라들이 많았는데 뭐 제가 필리핀에 잠깐 살았는데 거기만 봐도 독재도 비슷하게 했고. 이제 되게 지금 상태가 다른데 그게 그 발전한 속도가 정말 그걸로 다 설명이 되는지 아니면 정말 뭐 정책을 잘한 건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줄 건 있는 건지 그런 건 좀 모르겠어요. 네. 나중에 제 챕터에도 이제 무슨 새마을 운동이나 이런 게 나오는데 네.
약간 결과론적 해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그렇지 성공 신화는 결과론적 해석이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뭘 성공하게 만들 수 없다는 맹점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어떤 납득할 만한 설명 정도로 받아들이면 납득할 부분이 있으면 좀 좋은 것 같아요.
책에서 그 유시민 작가도 계속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 독재 정권이 없었어도 됐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근데 수호가 얘기한 질문이 조금 인도네시아도 어떨지 모르겠는데 스리랑카도 그렇고 사실은 그런 3세계 지금 현재 디벨로핑 컨트리라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굿 케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계속
어떻게 했을까?
새마을 운동을 그래 새마을 운동에서 제가 또 그런 게 있었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사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질문들을 받고 했은 적이 꽤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만족할 만한 답을 못 줬어요, 한 번도. 왜냐면, 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좋은 경제 정책의 성공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나라를 정말 병영으로 군대처럼 운영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했던 것인지, 아니면 또 경제에 다른 여러 요소들이 있어서 그게, 아니면 또 어떤 정말,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었는지, 정말 그걸 설명해낼 수 있는 것들이 저는 좀, 저에겐 약했고 여전히 저는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맞아요. 동남아는 사실 네. 더 첨언할 수 있겠지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욕망이라는 표현이 저 되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그 개별이 자기가 충분히 지식을 많이 쌓았지 않았든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잘 사는 걸 못 보잖아요. 약간 그 더 진짜 그 원동력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 나도 잘 살고 싶다는 그런 그게 되게 강한 것 같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물론 이 시대 분들은 더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냥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것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욕구가 되게 센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더 내가 어디가 부족해서 얘보다 못 살아야 돼? 이런 게 서로 시너지를 내기가 되게 좋은 거죠. 우리가 되게 못 살았을 때는 쫙 이렇게 올라오기가.
그때 필리핀 사람들 얘기한 게 자기들 외국 나가면 되게 열심히 산대요. 다 3개씩 하고 그러니까 필리핀에 있으면은 희망이 별로 안 보이고 뭐 열심히 해도 그래서 일을 안 한대요. 나가면 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인데.
인도네시아도 얘기한 게, 저도 그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인도네시아, 왜냐면은, 국제학교 다니면서 인도네시아 학교랑 같이 교류가 많으니까 그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 심지어 그런 얘기 들었어요. 한국은 한국 전쟁의 축복이 아니었냐고. 모두 왜냐면, 인도네시아는 더치의 지배를 300년을 받으면서, 더치에 협력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면 친일파 같은 사람들이 사회 전반의 부와 정치적 권력을 완전 잡고 있고, 그 사람들의 그 층이 300년 동안 굳어져서 일반 국민들이 올라갈 수 있는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고착화가 되어 있거든요. 한국은 그러니까 아까 전 얘기했던 모두가 평등한 그거 스타팅 뉴 스타팅 그라운드가 있었다는 게 약간 한국은 이렇게 모두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에서 소셜 모빌리티가 있던 게 처음에 좀 동등부여가 되지 않나. 그리고 한국이 한 문화라고 했잖아요. 인도네시아는 너무 섬이 많고 족속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언어도 많고
그래서 그게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어느 한쪽 지방만 또 집중하면 또 다른 쪽에서 반발해서 독립해 나가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근데 인도네시아 지금 그 조금 다른 얘기지만은 경제를 화교들이 제일 많이 잡고 있잖아요. 근데
그 화교들이
더치 시대부터
더치 시대 때 어떻게 했냐면 원래는 쿠알라룸푸르에 그 수로를 만들려고 중국 사람들을 데려왔다가 그 사람들 다시 데리고 인도네시아 가면서 거기서 수로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때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화교들이 직접 다스리면 반란을 일으킬 때 자기가 표적이 될까봐 중국 애들을 데려와서 관리 중간 관리층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40개면 중국 사람들이 인터페이스 현지 사람과 인터페이스 다 중국 사람이 한 거예요. 텍스 콜렉터 일 시키는 사람 중간 관리자. 그리고 대신에 그 대가로 수익의 얼분을 떨어진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쫙 빠지고 나서는 중국 사람들이 모든 현지인들이 제일 증오하는 그룹이 되는데 대신에 돈과 광산과 그런 네덜란드 사람들 배운 걸 가지고 이익은 가장 딱 이렇게 가져가는 구조가 돼서 되게 아직도 살이 안 쪄요. 그래서
정말 그라운드 제로가 그러니까 잘 그 부분을 잘 못 읽었는데 그라운드 제로입니다. 이건 정말 그때 친일파다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 오면서 친일파들이 사실 바로 체험이 됐죠. 네. 모르겠어요. 김태호 작가님의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만화 혹시 보신 거 있으세요? 네, 다음에서 지금 다시, 다음인가? 공짜로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그게 딱, 어떻게 보면, 그, 전쟁, 그 6.25 전쟁이랑, 그 약간, 이제 6.25 전쟁 끝나고 그때를 되게 현실적으로 보여주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어느 순간에 일본에 줄 서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기득권이 기능 가능 그랬다가, 순간적으로 그랬던 사람들 다 잡아다 죽이고 때리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뭐지? 일본이 이제 식민지 시대가 끝나고 나서 그랬다가 그 얼마 안 돼서 또 북한이 쳐들어온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공산 쪽으로 이렇게 붙어야만 어쨌든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이 지금 공산권 밑에 있었으니까 그 기간 동안은 그랬다가 또 이제 유엔이 어쨌든 미국이 같이 인천 상륙작전 해가지고 밀어내면서는 그때 했던 사람들도 다 잡아 때려친 거죠. 그러니까 어디 쉽게 기득권을 했다는 얘기를 못하게 막 바뀐 거예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 독재시대 시작하면 사실은 일제시대에 우리가 청산을 못했다 막 하잖아요. 그렇겠지만 그 사람들이 대놓고는 못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역사의 흐름이 5년 10년 안에 뭐 어디에 붙어야 되는지가 너무 바뀌기 때문에 한쪽에 세게 붙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 리스크 팩터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시대를 사는 어떤 지혜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 그냥 살아남기 위한 서바이벌 스킬 자체가 그런 게 약간 그런 식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돌아봤을 때는 아 그래도 그 일제시대 그 기득권 사람들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그 해가 조금 6.25가 그라운드 제로에 이제 많은 영향을 줬다라고 얘기하는
그쵸. 그러니까 해방이 되면서 네. 일단 그 당시 기득권이 싹 날라간 거잖아요. 왜냐면 다바다가 침입할 때 사람들 다바다가 죽이고 이랬었대요. 그 되게 밑보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동네마다 제가 그 그랬다가 또 6.25 오면서 또 그게 리셋되고 한 두세 번 리셋이 된 거예요.
조금 6.25도 사실은 6.25도 좀 생각해보면 이거 좀 다른 얘기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전쟁을 얘기하는데 날짜로 얘기하는 전쟁은 6.25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거잖아요. 그쵸? 특별한 비유가 되는지 모르는데 부부싸움을 했는데 3월 30일 네가 나 했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기억이 되냐면 사실은 침략을 한쪽에 사실 6.25 한국전쟁은 3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다시 휴전까지 가는데 그 시간이 있는데 사실 우리에게는 계속 6.25 그날 사실은 왜냐면 이승만 정권의 여러 가지 그 여러 평가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 오면서부터 북침을 강하게 사실은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북침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긴 그렇지만 북한이 위협을 받았겠죠. 그렇죠? 북한이 먼저 쳤죠. 그러니까 이제 6.25로 되는데 네, 그래서 사실은 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제로는 이제 경제적인 거에서만 보면은 이제 뭐 너무 이게
다 못 사는 거니까
네, 어느 줄에 섰다고 해서 이게 뭐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냐 없느냐의 문제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저랑 완전 다를 것 같아요. 진짜로.
저 이런 식으로 나라가 초토화된 경험 별로 없지 않았을까 그래도.
2장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2장은 이제 4.19와 5.16 난민촌에서 태어난 이란성 쌍둥이 이병. 네.
4.19랑 5.16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장인데요. 그러니까 그 이승만 시대 좀 얘기하고 그리고 그 이승만 시대 끝나고 다시 어떻게 박정희 그 독재가 시작 박정희의 쿠데타가 일어나는 그 기간에 대해서 쓰여 있는 2장인데요. 이 유시민 작가님께서는
갑자기 급전칭을
4.19는 이제 민주화 운동이었고 5.16은 바로 뒤에 독재가 시작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 두 개가 굉장히 대립되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게 다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인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그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면에서도 되게 그 이분이 뭐라고 책에서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좀 중립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한쪽만 가능성을 주는 게 아니라 나쪽도
이승만 시대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토대가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토대라는 게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친미주의와 반공주의가 강력한 힘을 행사하는 분단국가라는 점이 바뀌지 않고 쭉 이어왔다는 점에서 이승만 시대가 그 토대가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이라는 그 개인의 인생을 좀 돌아보거든요. 그래서 이승만이 미국 유학파였고 그리고 독립운동가인데 독립운동가 중에서도 외교 활동으로 이제 독립을 찾는 그런 독립을 찾는 그런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나중에 독립 광복 후에는 굉장히 투철한 반공주의자 입장에서 이제 이 결정들을 해 나갔는데 거기에서 그 반공주의자 입장에서 결정된 것들이 이제 신탁 통치를 반대하고 남쪽 단독 정부를 수립하고 그다음에 북한을 그 다음에 차지하자 이러는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반공주의자였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 우리 남쪽의 공산화를 막으려고 남쪽 단독 정부를 이렇게 딱 수립하고 결국엔 그걸로 인해서 이제 분단이 됐는데 분단이 될 가능성이 큰 그런 거를 만든 게 됐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남한을 공산권에서 이렇게 막아냈지만 그래도 또 분단을 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결과를 낳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1948년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다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승만의 인생을 쭉 돌아본 후에는 그 다음에 김일성의 인생에 대해서도 조금 나오는데요. 김일성에 대해서 중학생 때 공산주의자가 되고 뭐 그 후에 중국 공산당에 가입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일성의 경우에는 무력으로 독립투쟁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광복 후에는 그 원래 이렇게 생성되어 있던 인민위원회를 장악하면서 김일성이 이제 북한 북,
북쪽은 이제 김일성이 자리 잡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잠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반민특위의 슬픈 종말이라고 해서 그 다음 장이 나가는데요. 이제 그 앞머리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정통성 있는 국가로 만들지 못했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그 작가가 이 작가님께서 자신의 나름대로 국가가 정통성을 가지려면 그때 그 한국이 정통성을 가지려면 필요한 세 가지 조건을 이제 나열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가 역사적인 대의 명분이 충족돼야 된다. 였는데 그 당시의 대의 명분이라는 거는 일제 시대를 끝내고 광복이 된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그리고 독립 세력이 이제 국가를 운영해야 됐었다. 그래야지 역사적인 대의 명분이 섰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경제적 효율성이라서 민중을 빈곤에서 해방시키고 물질적인 삶을 개선시켜야 했었다. 그래야 이제 정통성을 가지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민주적 정당성에서 헌법에 따라서 민주적인 그런 정부를 세워야 했다. 그렇게 세 가지 조건을 이제 정통성 있는 국가를 세우려면 이제 그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과 집권 세력은 이제 권력만 누리려고 하고 세 가지 조건 모두를 제대로 한 것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조건이었던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나오는데요. 그 반공주의자였기 때문에 반공이라는 그런 거를 워낙 강조를 하다 보니까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반공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친일 그 반민족 행위자들과 손을 잡았고 그리고 그 반민특위가 반민족 특별위원회고 그런 건가요? 이름이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반민특위 활동을 방해를 하고 전혀 친일 잔재를 이렇게 청산하려는 그런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았더라고요. 1951년에는 결국 반민법이 폐지되고 결국에는 처벌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되는 결과가 되었고요. 지금까지도 이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의 약점으로 남아있어서 북한이 자신들은 자주 이념에 따라서 뭐 이렇게 했다 그런 게 북한의 그 자존심으로 남아있고 남한은 어쩌면 그런 면에 있어서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주사파라던가 그런 세력들이 탄생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 아니었을까 이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제 미완의 혁명이었던 4.19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아까 말했던 그 두 번째 조건이 경제적 효율성이었는데요. 민중을 빈곤에서 해방시켜야 된다였는데 그것도 그 이승만 정권은 그거를 전혀 개선하지 못했다고 하고 있어요. 그 경제 계획 같은 것들을 세울 생각도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뭐 어떤 그런 게 있었는지 자세하게는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그리고 3번 조건도 실패했다고 하는데 민주적 정당성, 그러니까 민주적인 정부를 세우는 게 세 번째 조건이었는데 그것도 실패했다. 그리고 헌법, 비상 헌법 국회나 법률을 다 무시하고 뭐 부정선거하고 그런 식으로 민주적인 정부를 세우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1, 2, 3번 조건 모두를 다 충족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승만 정부는 국민들의 저항을 받게 되고 그리고 결국 그게 4.19 혁명이 되는 거지라고 네. 하고 있어요.
이승만 정부는 되게 좀 아쉬움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네. 그거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의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이잖아요. 언제 생긴 줄 아세요?
지금을 보니까 네,
이승만 정부
미국에서 정말
네, 석가탄신일은 언제 생겼는지 알아요? 공휴일은 70년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승만은 들어오면서 완전히 이제 친미라고 여기서는 표현했지만 기독교 국가를 만들겠다는 그 이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상이 조금 어떤 이상이었는지 좀 지금 잘 알았지만 그래서 있어서 사실은 네, 워낙 그러니까 영향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와서 그러니까 여기 일본에서 이미 광복해서 얼마 되지도 않는데 갑자기 성탄절을 성탄절을 얼마 세련돼 보이겠어요. 그 성탄절을 우리가 하는 그 문화를 갑자기 만들고 그 다음에 모든 장관들을 최대한 장관 국회의원들이 크리스찬들이 많이 돼야지 이게 좋아진다 그런 생각들을 되게 강하게 가졌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공산주의 여기 물론 냉전 체제 그것도 있었지만 거기서 이제 우리는 저기를 기독교 국가들이 다 이쪽을 하니까 당연히 더 강한 신념이 됐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좀
공산주의 또 신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럼 김일성 어머니 못하시네요.
맞아요.
강반성
맞아요. 이름이 반성이거든요.
김일성도 기독교 그냥 봤을 수도 있죠, 사실.
그리고, 여기 이쪽, 그 4.19가 왜 발생했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우리나라 사람들, 그때 당시에 경제가 워낙 뭐 빈곤했기 때문에, 그 경제 생활이 막 개선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당장 막 잘 살게 되고, 뭐 그런 걸 바라지 그런 것까지는 바라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민주적인 그런 정부에 대한 욕망은 있었는데 뭐 그랬는데 그것조차 안 해서 4.19 혁명이 났다고 설명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이상적인 4.19 혁명을 주도한 게 학생들이잖아요. 저는 처음 읽을 때는 신기하다는 생각만 나왔는데 사실 유시민 작가님 앞에인가? 제가 하여튼 그런 이거 사실을 복선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우리가 민주주의를 우리가 쟁취해서 얻은 게 아니라 어떻게 선물처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공화정이 시작은 됐지만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책에서. 그러니까 학생들은 배우니까 이게 우리가 아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시작했다는 게 이 앞엔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선물이었다고.
선물로 받은 거기 때문에 대부터 하신 국민들은 사실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고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구나 하지만 몰랐던 거야. 근데 학생들은 이제 배우니까 괴리를 느낀 거죠. 왜 자유가 우리는 왜 그런 이런 자유가 없지? 그러면서 이렇게
되게 그게 이슈민님이
그런 작가님께서
작가님께서 얘기하는 그 후불제 민주주의의 그 근간이 그건 거죠.
그런
그 값을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다. 뭐
우리가 쟁취해서
얻은 게 아직 아닌 것만
그런 어떤 그렇게 보는 시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일리가 있는 시각 갖고 사실은.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4.19 혁명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 선거에서는 뭐 그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사람이 야당 쪽에 한 명이 이제 그때 죽어서 결국 이승만 대통령 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뭐 대통령 선거는 그 끝난 거였고 부통령 선거에서 이제 이기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뭐 부정선거하고 조작선거하고 뭐 그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우선 먼저 처음에는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그런 시위로 먼저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평화 집회, 평화적인 평화로운 그런 집회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정부에서 폭력적으로 진압을 하니 하고 뭐 그 김주열 김주열 열사, 예, 그 학생이었죠, 그 고등학생이요. 그 사람이 죽는 그런 사건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까지 다 같이 참여를 하게 되면서 정권을 퇴진시키는 그런 정치혁명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유시민 작가님께서는 미완의 혁명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민중의 힘으로 독재자를 축출하고 새 정부를 수립을 하긴 했지만 그렇지만 그 혁명을 완성할 능력이나 의지를 가진 그런 주체가 결여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바로 후에 군사정변에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미완이었지만 그래도 사회구를 겪으면서 시민들이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체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성공한 쿠데타 5.16이라고 해서 5.16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박정희 장군이었죠. 그때 박정희 그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후에 되게 쉽게 그 부분은 제가 안 써놨지만 되게 쉽게 쿠데타를 그냥 이루어졌다는 거 설명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쿠데타가 일어나고 바로 그냥 그때 집권했던 야당은 그냥 바로 이렇게 물러났다고 써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박정희가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민생고를 해결하겠다라는 거 하나랑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쿠데타를 하고 나서 병영으로 그냥 바로 복귀하겠다라는 그 두 가지 공약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민생고 해결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했고 하지만 이제 병영 복귀라는 그런 공약은 지켜지지 못한 공약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군사 5.16이 군사 쿠데타로서 독재와 장기 집권에 결국 이렇게 발생되게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걸로 인해서 4.19가 만든 것을 이제 파괴하게 됩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그 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하고 뭐 김대중, 김종필 정 세 정도에 대해서 이제 인생을 조금 짧게 이렇게 서술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은 위대한 지도자 또는 독재자라는 그런 아주 상반되는 그런 평가를 받는 그런 되게 흥미로운 그런 대상인데요. 전통적인 사회를 산업사회로 성공적으로 바꿨다는 거는 되게 인정을 하고 있고, 하지만 헌법을 바꿔서까지 부정선거를 하고, 야당과 비판 세력을 다 목 조르고 누르고, 독재와 장기 집권을 또 했다는 점도 분명히 있는 그런 인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4.19는 미완적인 그런 혁명인데 그래도 결국 50년에 걸쳐서 지금까지 이렇게 점진적인 승리를 이뤘다고 할 수 있다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5.16은 어쩌면 세계에서 이렇게 성공한 군사 쿠데타가 없을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5.16이 성공했다는 거는 박정희가 그래도 나름 어느 정도의 성공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 중에 한 명 정도로 꼽힐 정도면 뭐 그 정도면 성공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그래서 결국 4.19와 5.16이 일정한 성공을 이루었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맨 끝에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되게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대통령 자체를 좋아하는 게 그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 시대를 살았던 막 열정과 성취를 하고 살았던 그 시대를 살았던 자신을 이렇게 좋아하는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끝내는데 그것도 되게 와닿는
맞아요.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흔히들 이렇게 어르신들하고 얘기할 때 보면 그래도 이승만이 건국의 아버지고 박정희 우리나라의 경제 기초를 닿았어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대화가 잘 다른 주제로 넘어가야 되나 아니면 대화를 계속 이어가야 되나 저 그런 고민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것을 느낄 때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죠. 저는 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 시절에 대한 향수가 강할까 그럴 때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죠. 네, 시민들 자신의 열정, 성취 그리고 자기 그때를 진행하던 자기 시민들의 인생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통금 얘기도 나오는데 통금 같은 것도 자유를 제한한 거지만 그 사람들의 추억을 생각한다고 되게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 일은 다 이렇게 약간 이화돼서
대입하는 거는 추억일 수도
있겠다. 갇혀서 못 나오고
응답하라 보듯이 그런 느낌.
그냥 어릴 때 그런 기억나요. 막 그 밤에 불 끄고 뭐 이렇게 사이렌 울리고 초록에서 집에 접속이고 그랬던 저 어릴 때만 초등학교 때만 그런 거 가끔 했던 것 같아요. 훈련 무슨 해갖고 밤에 불 다 끄라고 하고 뭐 약간 일정 방금 올려
학교에서도
그런 걸 틀어주고
사실은 그래서 역사를 보면서 그게 우리가 지나면 되게 제가 좋았던 기억으로 많이 미화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카운터 메모리 그 저항 기억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뭐 대조사회, 대한사회, 뭐 대한공동체 우리 교회에서 그런 단어들을 좀 들어봤겠지만 사실 대항 기억이라는 것은 사실은 많이 듣지 않았을 텐데 이런 거 그런 개념은 뭐 이런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우리 뭐야 독일에서 이렇게 막 제노사이드를 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를 하다 보면 뭐 어쩔 수 없었어 아니면 또는 뭐 이렇게 되기 쉽거든요. 그리고 또 그냥 좋았던 걸로 기억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카운터 메모리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생각하는 게 많이 달라집니다.
그 얼마 전에 심리학 책을 읽었는데 그것도 막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행동을 미화시키려고 되게 그거를 줄이려고 간극을 줄이려고 그런 쪽으로 생각을 바꾼 적이 계속
자기 합리화를 계속 네.
범죄자들도 그렇고 살인자도 그렇고
추억은 아름다운 것만 남으니까
네. 사실 우리 한국 이야기하면 이때 한국을 얘기하면 경제 발전을 정말 빼놓을 수 없잖아요. 3장이 사실은 그런 내용이 한강의 기적 우리 또 5개년 계획 새마을운동 뭐 지금까지인데 우리 3장 경제발전의 빛과 그늘 지금 이제 절대 빈곤 고도성장 양극화까지 우리 창현이가
근데 이분의 얘기를 보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면 이분이 경제성장을 저희가 이룬 거를 인정을 해서 저도 약간 놀랐던 게 수치를 안 봤었는데 1970년에 우리나라의 인당 그 1년 버는 돈이 255불이었더라고요 1970년에 저 50년대에 그럴 줄 알았는데 70년대 255불이었다는 게 되게 충격으로 받아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가나나 그런데도 이미 그걸 훨씬 넘지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정말 그때는 얼마 전에 가난했구나 그랬고 지금 뭐 2만 5천불이 됐으니까 많이 됐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래서 이분의 포커스는 경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뤄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론을 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많은 개발 국가들이 궁금해하잖아요. 한국은 다른 똑같은 선상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 중에서 왜 한국만 유독 이렇게 치고 나갈 수 있었을까? 그거에 대한 이제 이론적 설명을 하고 그걸 한국 방식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좀 설명을 하고요. 근데 그거를 하는 과정에 있었던 되게 많은 그림자들을 갖다가 다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IMF랑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두 가지가 까먹었는데 IMF가 또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생각났는데 두 가지가 저희 경제에 지금 큰 영향을 미쳐서 저희가 되게 아까 전에 승훈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옛날에 가난했지만 평등했는데 지금 부유하지만 되게 불평등한 사회가 돼서 신자유주의가 돼서 그걸 갖다 우리가 고쳐야 될 숙제가 있다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재밌던 거 뭐냐면 이분이 그 얘기한 게 MIT의 그 로스토우 교수님이라고 그 사람이 이제 많은 그 당시 이제 세계 전쟁 끝나고 이제 막 이렇게 신생 국가가 생겼을 때 희망을 준 얘기한 게 뭐냐면 어떤 국가든지 필요 요건만 딱 정책적으로 갖춰지면 그 나라가 갑자기 경제가 이렇게 딱 상승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극심한 빈곤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많은 나라들이 희망이 생겨가지고 각자 다양한 뭐 피노체트는 칠레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고 필리핀의 마르코스는 독재를 하면서 뭐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나라 경제를 이렇게 일으키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근데 가장 핵심이 되는 두 가지가 뭐였냐면 자본이랑 노동력이었어요. 그래서 그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뭐 이 로스토프 교수는 멋있게 아 우리가 잘 살아지려는 욕망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정책적으로 하면 된다 그랬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실체적인 사람이어가지고 딱 그 얘기를 듣고 결국에는 자본과 노동력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해야지 한국 경제가 살아날 권한을 갖다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되게 특이했던 게 이승만 대통령이랑 좀 다르게 박정희는 중앙 경제 계획이 공산주의에서 다시 많이 했기 때문에 되게 싫어하는 개념에도 불구하고 이걸 일본이 메이지로 해가지고 중앙으로 해가지고 딱 했던 걸 히틀러가 중앙 정권에 모든 힘을 실어서 고속도로 짓고 이러면서 그 모든 경제적 어려움을 탈출한 걸 딱 보고 아 우리도 이렇게 가자. 그래서 자유주의 국가의 중앙경제 시스템을 접목시켜서 그게 나중에 중국도 따라하죠. 그래서 경제정책이 이제 밀어나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사람이 했던 게 뭐였냐면 돈이 있어야지 솔직히 기계를 사고 돌리잖아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했는데 여기서부터 좀 우리나라 경제 모순이 생긴 것 같아요. 뭐냐면 자본을 처음 모을 때 공산주의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본을 모으는 첫 번째 자본 모은 과정에 모든 우리 몸의 구멍에서 오물과 피가 쏟아져 나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자본 모으는 게 되게 비도덕적이에요. 그러니까 서구는 어떻게 모았냐면 식민지 침략과 착탈을 통해서 자기 첫 자본을 모아서 그걸 했고 아니면 봉건주의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봉건 재산을 자기 자산화를 해서 그 첫 자본을 만들어서 공장장이 되고 공장주가 되고 그래서 자본주의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 수많은 그 영지에서 쫓겨난 농민들의 눈물과 그 다음에 식민지 사람들의 눈물이 바탕이 돼서 서양의 자본주의가 자본이 확보가 됐고 공산주의는 이데올로기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사재산을 갖다가 다 죽이고 다 가져와서 국가 자산으로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경제를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나라는 우선 전쟁을 많이 해서 봉건주의도 없고 남은 것도 없어서 일본이 다 파괴해서 남은 것도 없어가지고 박정희 맨 처음에 한 분은 중국 사람들 독배짜기에서 통화개혁을 해서 돈 안 바꾸면 그 돈이 인정 안 해줘.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들 다 돈을 모을 줄 알았는데 그게 정말 얼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했던 게 첫 번째 뭐냐면 두 가지를 하죠. 일본에 가서 북교 정상화를 할 테니까 돈 줘. 그래서 북교 정상화를 설값에 팔았다고 이 사람 평가를 하는데 하여튼 3억 불을 받아온 것과 당시 베트남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베트남에 군사 파병을 해서 5천 명이 죽었죠. 근데 그때 받아온 돈 그걸로 이용해가지고 포항 제철을 짓고 그래서 맨 처음에 자본 확충을 하죠. 그리고 좀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되게 중요한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기업들한테 돈을 주고 그 기업한테 우리나라 시장을 갖다 독점적 권위를 주고 가격을 하게 하고 대신에 기업의 비용의 문제가 되는 노동조합이 생기면 비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많이 모으면 자본이 생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업한테 돈을 몰아주기 위해서 우리나라 시장을 해외에 열어주지 않고 독점적 지위, 그래서 일부 사람들한테만 딱 하나, 자동차는 뭐 현대만 해주고 전자는 삼성만 해주는 식으로 해서
경쟁을 하죠.
경제 독점적 지위를 줘서 어마어마한 부를 빨리 쌀 수 있게 해주죠. 그리고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노동자의 권리라든지 노동자의 이익이 될 만한 노동조합이나 그런 거 무자비하게 탄압을 해서 그래서 기업의 그 코스트 요소 올라가지 않게 하는 식으로 해서 기업에도 돈이 빨리 생기죠. 그래서 자본한테 이렇게 탁탁하고 충격적인 건 70년에는 기생건강까지 허락했대요. 정부가. 그래서 당시 1년에 2억 불 정도를
일본에서 80만 명의 뭐 관광객이 오는데 그게 다 기생관광이었다. 정부에서 허락한 그런 식으로 해서 처음 우리나라 자본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듣고 아 이게 우리가 잘 사는 건 좋은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되게 좀 바른 방향으로 하면 좋은데 서구도 그렇고 다른 모든 나라도 그렇고 공산주의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나라마저도 맨 처음 자본을 쌓아나간 과정에서 되게 그 네가티브 익스터널리티를 만들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많이 갖추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된 게 정경유착이 나오게 된 게 맨 처음에 자본을 주는 몇 개 안 되는 회사와 정치와 이렇게 관계가 연관이 되게 되고 그러면 그 경제인들은 당연히 뒷돈을 갖다가 정부 자기에게 그 펀드를 줄 그 사람에게 다시 돈을 이렇게 바치는 그런 구조가 되면서 나라가 그 부정부패랑 그 다음에 정권 유착으로 인한 각종 그게 우리나라가 잘 살아지지만 그게 계속 만연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게 씨앗이 그때 심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흑역사인 거죠 사실.
네 흑역사죠. 네. 그렇죠. 그래서 겉으로는 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 정권과 유착이 되고 있던 그런 몇몇 그룹들은 되게 이득을 보지만 그에 맞은 노동자들은 정말 이득을 많이 못 보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 자본 그거 강화를 위해서 기업인들은 편하게 지내지만 그 노동자들은 새벽별 보기 운동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여공들을 갖다가 잠자면은 핀으로 찔려서 잠을 깨어가면서 일을 시켰던 그게 당시 기업의 자본 획득을 위한 그런 거였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 두 번째 노동력은 그냥 새마을 운동도 있고 농촌에 있던 사람들을 빨리 그 도시로 보내게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그 생산 기술 같은 그런 중요한 요소도 학교들을 빨리 만들고 저희가 아는 그 공업고등학교라든지 그런 기술 학교들을 빨리 만들어서 뭐 몇만 명씩 거기 넣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바로 창원에 투입하고 마산 그런 데 공단에 투입해서 하는 식으로 빨리 그 첫 엔진을 갖다 스타트 할 수 있는 구조를 갖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처음에 들었던 게 아, 어느 나라도 어느 경제도 자본주의가 시작됐을 때 그 자본과 노동력 확보 부분에서 되게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시작한 나라가 없다는 게 처음 충격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맨 처음에 자본 확보를 위해서 그 독일이랑 그 다음에 그쪽에 저희 광고도 많이 보내고 그 다음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처음에 자본을 모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경제 시작이었고 지금까지 흑역사가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문화가 좀 놀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는 그래서 되게 성공을 했어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경제 5개년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 경제 정책을 되게 잘 짰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본 바탕을 하는 뭐 에너지원이나 확보해주고 고속도로 깔고 그 다음에는 중화학이라든지 이런 기계산업 같은 걸 깔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필요한 뭐 반도체라든지 그런 전자산업이라든지 고부가 가치 산업 이렇게 전략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빨리빨리 산업을 갖다가 성장시켜 갈 수 있었죠. 그래서 되게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또 가능했고 또 되게 역순환적으로 되게 웃긴 거는 뭐냐 아이러니하게 대기업 이런 빨리 산업화를 갖다가 빨리빨리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도체 투자하고 그런 거를 그냥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니까 반도체 공장 하나 두는데 몇조 원씩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돈이 있으려면 대기업이 나와야 되니까 우리나라 산업 고도화를 위해서는 대기업을 정부는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대기업이 필요한데 또 대기업은 또 정치인들한테 계속 통치 자금을 주는 그런 구조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 잘 산다는 그리고 산업 고도화라는 그 목적 하에서 용인이 되고 그렇게 완전 진짜 고착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잘해오다가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IMF가 이제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그 잘 되다가 왜 IMF가 문제가 되는 두 가지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우리나라가 위기가 생긴 게 IMF인 이유가 첫째 도덕적 해 그렇게 대기업을 키워놓으니까 대기업이 정부한테 너무 중요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정부 돈 받고 컸고 내가 실패해도 정치 자금 많이 됐으니까 나를 보호해주겠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자기 돈이 생기면 그 창업주들이 그 이익들을 갖다 사유화하기 시작하고요. 자기가 손해를 봐서 그 기업들이 위험해지면 그 손해를 갖다가 국민 세금으로 메꾸는 방식으로 하는 게 우리나라에 정착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럴 하절드가 만연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몇 가지 사례를 든데,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이런 경우도 있었대요. 기업들이 부채가 너무 많아져서 위험해지니까 사채, 그러니까 기업 대 기업으로 사채를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부도가 날 정도가 되니까 정경론에서 추천을 해서 정부가 사채업자들한테 빚진 기업들을 살기 위해서 빚을 갖다 모두 다 무효화를 선언해버리고요. 그럼 사채업자들의 그 개인 그런 재산을 갖다가 그냥 다 날려버린 거죠. 민주주의 건데. 그러고서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 기업들이 가지고 필요한 빚을 갖다가 장기 저리로 몇십 년 동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을 세금으로 메꿔줘서 기업들의 경영 구조가 굉장히 개선이 됐죠. 그래서 기업 그 운영자들은 굉장히 이득을 봤는데,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우리나라의 산업 보도를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정치권자들의 그 받는 혜택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그 미명 아래서 허용이 됐고, 국민들이 그거를 용납해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그런 도덕적 해이가 있어서 IMF가 이뤘고, 두 번째는 잘 몰랐는데 또 거기서 더 나가서 이제 국제화를 이제 그때 우리나라 경제가 커진 국제화한다고 이제 컨트롤 자유한다고 막 그랬다가 그 금융 흐름을 갖다 문을 딱 열어줬더니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돈놀이를 했대요. 그래서 외국 시장에서 싼 값에 이자를 빌려와서 돈을 빌려서 단기 채권이 엄청 늘었죠. 그리고 그거 갖다가 인도네시아 같은 3개국에다가 돈을 빌려줬대요. 고리로. 근데 어떻게 문제가 왔냐면 말레이시아랑 인도네시아랑 그런 베트남 쪽에서 저희가 빌려줬던 나라들한테서 부도가 나기 시작하고 그냥 모라토리움을 하니까 우리나라가 돈 빌려줘서 돈놀이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막 빵꾸가 나니까 돈을 못 돌려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같이 이제 엮여가지고 같이 망하게 됐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IMF는 대기업을 만든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성장을 할 수 있었지만 그런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태생적 한계 때문에 그런 보호 속에서 자라고 약간 좀 이기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란 대기업이 IMF를 일으킨 그런 주요 원인이라는 그 부분의 해석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또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때 IMF 때 또 그게 많이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가 많이 바뀌냐면은 그 경제 저희 IMF 때 그 IMF 때 IMF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한테 돈을 빌면서 요청했던 게 그 신자유 경제주의를 완전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미국적 정서를 완전 다 도입을 했죠. 말레이시아는 완전 반대 길로 갔는데 우리나라한테 요구한 게 뭐냐면 노동시장 유연하게 하라고 해서 모두 다 노동자 함부로 이렇게 자를 수 있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금융이 이제 더 완벽하게 자유롭게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주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외국에 이제 자유롭게 나가게 해외 유출이 쉽게 되게 하면서 이 이원화가 더 심해졌대요. 양극화 현상이. 왜냐면은 노동자들이 막 잘리니까 지금은 전 진짜 놀랐던 게 그 템포러리 워커가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60%래요. 그 정규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40%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IMF 이후에 그게 확 점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월급이 절반 수준이고 그 다음에 대우도 당연히 나쁘고 생활질이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리고 해외로 이제 IMF 이후로 기업들이 이제 해외로 더 많이 나가면서 트리클링 이펙트도 없대요. 왜냐면 전에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한테 돈이 갔는데 대기업들이 다 외국에 나와서 국제적으로 싼 업체한테서 물건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이 있지만 혜택을 전혀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오히려 해외 액세스가 IMF 이후로 그 국제 정리법이 정리가 되면서 오히려 해외에 나가는 게 더 편해지면서 해외 시스템 이득을 더 받고 거기서 또 드라이브하게 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 있던 중소기업들은 대기업 의존했는데 그게 더 망하게 되고 노동자들은 점점 더 템포러리 워커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외 나갈 수 있는 수출기업과 국내 내수기업의 양극화 그 다음에 일반 직장인들과 그 다음에 템포러리 워커가의 양극화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우리가 삼성도 있고 LG도 있고 뭐 현대차도 있고 되게 해외적으로 좋은 브랜드도 많이 나왔지만 나라 전체로 보면 GDP도 올라가고 있고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 내부를 보면은 이 갭이 더 커지면서 제일 크게 반영된 게 노미널 그 저희 인컴 인크리스가 90년대 전과 90년 이후로 딱 나눠진대요. 90년대까지는 모두 사람들이 돈이 좀 올라갔대요. 버는 수준이 가계 수준이. 근데 90년이 딱 지나고 나면은 가계 수준이 거의 정체가 되기 시작한대요. 왜냐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거 보면 정치가 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사회 그 부의 그 디스트리뷰션 나타내는 지니 계수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1이면은 이제 한 사람이 나라 전체 부를 가진 거고, 0이면 이제 모든 사람 골고루 가진 건데, 0.4가 되면은 사회적 위험이 온대요. 근데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0.2에서 0.3으로 들어가고, 3을 좀 넘어가기 시작하고, IMF 이후에. 그 다음에 그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그 나눔 지수도 보면은 이제는 3대에서 4대에서 5대까지 올라가서 점점 이렇게 점점 커지는 게 보여서, 유일한 희망은 이런 구조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는 이 사회를 공정한 그 소비자와 일꾼 노동자들과 그 다음에 중소기업을 착취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딱 이렇게 막아줘야 되는데, 대기업들이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삼성 X파일처럼 대기업들이 돈으로 정책 의사결정자들을 전부 다 돈을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대기업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솔직히 정부를 운영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속 운영하는 방법이다 보니까 이 양극화를 갖다가 스탑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지금 없다는 게 되게 한국에 되게 어려운 숙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말씀 들으니까 솔직히 되게 브라이트 사이드를 많이 봤죠. 한국 경제 막 경제 미라클 막 이렇게 보고 그랬다가, 저는 그 물론 이런 팬은 일부 알고 있었지만 이분처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우리가 산업 고도화와 잘 살기 위해서 이런 방법까지밖에 대재벌 외에는 방안이 없었다. 근데 그거에 대한 폐가 이렇게 나타났고 그 값을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다. 근데 지금은 방법도 잘 보이지 않는 게 큰 걱정이다 라고 이렇게 연결해서 쫙 설명을 해주니까, 약간 요새 경제 보면은 좀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딱 보면서 이게 그냥 하루아침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태생적으로 그런 부작용들이 쌓여서 이렇게 됐고, 약간 좀 고민이 됐던 거는 이게 진짜 답이 안 보이네? 그런 고민? 그리고 지금 겉으로 보이는 게 물론 우리가 잘 살게 됐다고는 하지만 이게 겉만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퀄리티를 갖다가 더 중요하게 보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또 새로운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또 개인적으로 약간 경영 컨설턴트였기 때문에 솔직히 그 회사에서 보면 이렇게 옵티마이저를 하는 부분들이 실은 경영진과 또 회사의 이익은 더 많이 불려줘서 그쪽만 봤는데 그 이면에 있던 면들을 제가 좀 많이 못 본 점도 있었어요. 근데 그 점도 이번에 좀 많이 통감하게 된 것 같아요. 이분 얘기를 듣고 저걸이 꼭 좋은 건 아닌가 깨닫게 됐어요.
여기 잘 없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참 트럼프 얘기하는 것도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이번에 그 미국이 그 지니 개수가 우리나라보다 더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왜 트럼프가 그래서 그거 이해가 된 게 워런 버핏이 지니 점수가 나빠질수록 민주주의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한 게 이해가 됐어요. 왜냐면 소외받는 그 층이 어떠한 굉장히 레디컬한 선택을 해가지고 다 뒤집어버리면 사회 위험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그 왜 부를 공평하게 나눠주는 게 왜 그렇게 민주주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몰랐다가 그쪽에 이번에 좀 알겠습니다.